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얀마 법원이 군부의 쿠데타 이전 실질적 지도자였던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 겸 외무장관에게 오늘 추가로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미얀마 수도 네피도 법원 관계자는 이날 익명을 전제로 AP통신에 수치 전 국가고문이 무전기 불법 수입 혐의 등으로 총 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무전기는 군부의 쿠데타 당일인 지난해 6월 1일 수치 전 고문의 자택과 경비원 숙소에서 발견됐지만 수치 전 고문의 변호인은 개인 소유물이 아닌 그의 경비에 필요한 장비였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수치 전 고문은 지난해 12월 선동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 위반으로 4년형을 선고받은 뒤 민 아웅 훌라인 군 최고사령관이 2년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이날 판결로 수친 전 고문에게 지금까지 부과된 형량은 총 6년입니다. 한편 수치 전 고문은 선동과 부패 등 11개가 넘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현재 적용된 혐의만 인정해도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수치 전 고문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미얀마를 찾은 첫 외국 정상인 훈센 캄보디아 총리의 접견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수도 베이징에서 불과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티엔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종인 오미크론의 첫 지역 감염이 신고된 이래 부분적인 봉쇄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AP통신은 오늘 중국 국영 CCTV를 인용해 중국 당국이 텐진시와 약 1,400만 명의 주민을 방역 통제 기준에 따라 총 3단계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완전 봉쇄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아예 자택을 나오지 못하며 통제 지역은 매일 한 가정당 한 사람에게만 일용품 구매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예방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자택과 가까운 동네 이외 지역에 갈 수 없습니다. 텐진시에 보고된 첫 오미크론 확진 감염자는 10살과 29살 여성으로 당국은 두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을 검진한 결과 지난 8일 18명이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시 당국은 다음 날인 9일부터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바이러스 검진에 돌입했고 그 결과 추가로 20명이 양성으로 나와 지금까지 총 40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은 텐진시의 이번 부분 봉쇄 조치가 다음 달 4일 베이징시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개막에 앞서 이루어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텐진시는 베이징에서 115km 떨어져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차량과 고속철도를 이용해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어 베이징으로의 일일 출퇴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텐진시는 베이징행 모든 버스와 열차의 임시 운행 중단을 조치를 취했고 급한 용무가 있는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텐진시 밖을 떠나지 말 것을 공지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다룰 미러 전략 안정대화 SSD를 하루 앞두고 어제 미국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ABC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외교적 해결을 강하게 선호하지만 그것은 러시아에 달린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럽 내 군사훈련과 새로운 군축 문제와 관련해 협상의 여지는 있다면서도 이 문제는 그동안 러시아가 위반해온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다른 나라 국경을 침범하거나 70년이 넘는 서구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가입 요청을 양보하라고 간섭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CNN 방송에도 출연해 우리는 러시아의 우려사안을 듣겠지만 상대 측도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지대에 직결시키고 있는 약 10만 명 병력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교차관은 국영 RIA 통신에 양측의 대화가 한 차례 실무회담 이후 갑자기 끝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코프 차관은 모든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화의 갑작스러운 중단은 충분히 가능하며 이와 관련해 미국 측은 어떤 환상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실무회담을 앞두고 서방의 참가국들이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위협과 압박 아래서는 어떤 양보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0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5개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협의를 요청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초기 탐지 능력이 중요하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10월 북한에 들어간 지원 물자가 소독 과정을 마치고 정부 배급소에 도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중단된 현장 분배 감시는 원격으로 대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평안북도와 함경도 일부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7도에서 영하 5도, 최고는 영하 19도에서 영하 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미터, 서해 앞바다 1.5 내지 3.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과 함께 오늘, 즉 10일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는 설명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5개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협의를 요청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7일 VOA에 미국, 알바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이 북한의 가장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협의를 10일에 열 것을 요청했다고 확인한다고 전했습니다. 안보리 관계자도 7일 VOA에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회의와 관련한 추가 진전사항을 향후 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1월 의장국인 노르웨이는 7일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유엔 주재 노르웨이 대표부는 북한의 계속된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매우 우려한다며 또 다른 미사일 발사에 대한 최신 보도들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화에 복귀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말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발사와 10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동맹국들과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해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조치는 강제력을 갖는 결의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 성명, 언론을 대상으로 구두로 발표되는 언론 성명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과거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 대해서는 제재 결의가 채택됐고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언론 성명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두 차례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구체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지난 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사전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국제해사기구 IMO가 밝혔습니다. 런던에 본부를 둔 유엔 전문기구인 IMO는 7일 북한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는 VOA의 질문에 IMO에 전달된 어떤 통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항행 경보 발령 의무는 해상 인명 안전 조약과 세계 항행 경보 서비스에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IMO는 지난해 9월 29일 VOA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17년이 마지막이라고 전했습니다. IMO는 미사일이 해상에 떨어질 경우 선박과 충돌할 수 있어 사전 통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9년 14차례, 2020년 6차례, 지난해 8차례, 올해 한 차례를 포함해 총 29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지만 단 한 번도 IMO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발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 탐지 능력이 중요하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 역량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군사안보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나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고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와 이를 격추할 수 있는 향상된 요격기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So that's what makes a hypersonic missile. And to deal with that, you've got two kinds of problems. First kind of problem is detecting the missile. You've got to be able to have a way of detecting a missile flying at relatively low altitude.
베넷 선임 연구원은 7일 VOE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극초음속 미사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방어를 위해선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비교적 낮은 고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포물선 궤도를 그리며 목표로 향하는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원하는 방향으로 비행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탐지하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C 계열의 미사일이 고도 100km에서 비행하면 대부분의 레이더로 탐지해 요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은 고도 10km로 비행할 수 있어 기존의 레이더로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따라서 낮은 고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호라이즌 레이더를 개발하거나 항공기 기반 레이더를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30에서 70km 저고도에서 분리된 탄두가 마하 5 이상 속도로 활강하는 등 변칙 이동이 가능해 비행 궤적과 낙하 지점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 요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재 보유 중인 패트리어 미사일 중 일부는 그런 종류의 미사일을 방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따라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선 이를 뛰어넘는 요격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티판다 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도 극초음속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미사일을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센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판다 연구원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Is capable of intercepting missiles both inside the atmosphere starting at 50 kilometers altitude all the way up to 150 kilometers altitude. But if hypersonic weapons glide below
일반적으로 50에서 150km 고도에서 활강하는 미사일은 요격할 수 있지만 50km 이하에서 활강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요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판다 연구원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추적 감시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기존의 방어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판다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발사체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기동탄두 재진입체로 보는 것이 더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have called this latest missile a hypersonic missile, but really it's closer to what we might call a maneuverable re-entry vehicle, and that's a little different.
이안 윌리엄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이를 막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you know, there's a spectrum of counters, you know, and it starts with activities.
북한이 미사일을 생산하는 것을 방해하고 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보타주 행동 등 이른바 발사 왼편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세적 타격 능력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과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에는 무기 역량 개발과 더불어 미국과 한국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한 적절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7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동맹 등과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면서도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전문가를 김연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고수 국장님, 북한이 왜 2022년을 미사일 시험 발사로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Well, I think there are probably various reasons. I think when we talk about North Korean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북한이 무기 실험을 할 때는 한 가지 이유가 아닌 여러 이유가 있죠. 김정은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 연설에서 군사 역량 개발을 계속할 것이란 점을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실험을 하는 이유에는 연구와 개발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과 한국을 향한 전략적 메시지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여전히 잠재적으로 관여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지만요. 또 군사력을 시험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관여 노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보면 올림픽 같은 행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했고 그래서 1월 말보다는 일정을 앞당겨야 했을 겁니다.
맥셀 연구원님, 이번 미사일 발사를 예상 밖의 일로 보셨나요?
No, I think that as Ken said, I think this is normal. I think the simplest reason for the test.
그렇지 않습니다. 고수 국장님의 말처럼 이것은 평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 발사의 가장 간단한 이유는 물론 군사력 향상을 위한 무기 실험입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많은 메시지가 있다는 고수 국장님의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북한 정권은 70여 년 동안 협박 외교라는 각본으로 정치,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위협과 긴장, 도발을 사용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분명히 그런 각본 중 하나일 겁니다. 우리는 김정은이 적대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적대적 능력을 개발하고 전투 능력을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종류의 미사일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공격을 지원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적대 정책이 감소된다는 어떤 징후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가 두 번째로 이루어진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라고 주장합니다. 고수국장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협상의 지렛대를 높이려는 시도를 하는 건가요?
As I said earlier, anytime the North Korea tests, it's for multiple reasons.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무기 실험을 할 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중 하나는 전략적인 메시지입니다. 새로운 역량을 무기 목록에 더하면서 이런 상황을 다루는 우리의 역량을 더 복잡하게 만들죠. 따라서 이것이 극초음속 미사일인지 또는 과장을 하는 것인지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이 무기가 실제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들이 우리에게 보내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수준 아래 새로운 역량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영내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만약 이번 미사일이 극초음속이라면 이게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바꿀까요?
When we look at the US side of the equation, there are very few.
미국이 갖고 있는 공식을 보면 북한 셈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실제로 매우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더 많은 압박을 가하고 대북 제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반대로 당근을 주는 것도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미국의 전략은 미국 대중들의 정치적 구미를 당기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죠. 미국 의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나쁜 행동에 보상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꽉 막혀 있습니다.
맥셀 연구원님, 정말로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였다면 더 많은 위협을 가하는 게 될까요?
Well, first of all, I don't think we should overblow this capability. If they have in fact tested two hypersonic.
글쎄요, 우선 그들의 능력을 우리가 부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두 번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했다고 해도 군사적 균형에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미한 동맹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미사일이 일부 어려움을 만들겠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고수 국장님 말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북한이 자신들의 지렛대를 높이려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이웃 국가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김정은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원하는데 이 미사일은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 미국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여러 다른 무기체계와 역량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목격해왔습니다. 순항미사일이 있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3, 그리고 600mm 방사포와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은 모두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를 향한 적대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의 즉각적인 반응은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규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맥셀 선임연구원님, 적절한 대응인가요?
Well, as Ken said, this is really a tough stalemate because the amount of options are limited.
고수 국장님 말처럼 어려운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이 결의들을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를 열고 이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다만 선택지가 한정돼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무기 개발을 하는 것 외에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리 회의를 통해 최소한 5개 상임이사국 중 3개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가 결속돼 있고 중국, 러시아가 바라는 제재 해제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수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대응은 적절한 것인가요? 아니면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No, I agree with what Dave had to say. We did what we had to do.
맥스웰 선임연구원 말에 동의합니다. 미국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봅니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이번 사안을 놓고 북한에 쓸 수 있는 지렛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의 결속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가운데 말이죠. 미국이 동맹들과 일치되고 북한에 대해 단합된 자세에 집중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아마도 최선일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대담한 전략으로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묘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기를 희망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지 않는 한 대화에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맥슬 연구원님,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One additional response is in terms of our military exercises, our readiness, our preparation.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대응은 군사 훈련과 준비 태세에 관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일방적으로 연합훈련을 중단한 이후 우리는 연합훈련을 취소하거나 미루고 또 축소했지만 북한은 상응하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응은 공개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비공개 방식으로 우리의 훈련 프로그램을 재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전투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북한 문제에 있어 새로운 접근법을 고려할 시점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new approach, if it involves concessions and appeasement of Kim Jong-un, just to...
새로운 접근법이 김정은에 대한 양보와 회유로 그를 대화 테이블로 이끄는 것이라면 저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그것을 자신의 성공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말할 겁니다. 우리가 양보를 한다면 말이죠.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하는 것은 동맹의 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전략적 안정성과 해결책을 보여주고 압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외부의 압박이 변화를 불러오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행동도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내부의 압박이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베이징 올림픽 이전에 어떤 군사활동도 자제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을 발사했죠. 앞으로도 그럴까요?
I think that North Korea is not beholden to China. We have seen in the past.
북한은 중국에 대해 어떤 의무감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가 과거 주요 공산당 행사를 열 때도 북한은 무기 시험을 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험은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들이 단거리뿐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 시험도 할 것인가, 혹은 핵실험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겠죠. 저는 북한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거리 미사일 범위에 머물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연구개발 시한에 맞춰야 한다거나 미국과 한국에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시험은 이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과 켄 고스 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외 메시지를 내지 않았던 북한이 연초부터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하는 한편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종전선언 협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한층 문을 걸어잠그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5일 중국 측에 편지를 전달해 다음 달 초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했고 같은 날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켰습니다. 또 앞서 지난 1일 한국 내 탈북민이 동부전선 철책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 한국 군당국이 통신선을 통해 신변 보호를 요구하는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수신 사실만 확인하고 아직까지 답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신년사를 대신해 전원회의 결론을 발표했지만 대미, 대남 정책 방향이나 별도의 대외 메시지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보인 북한의 일련의 행보로 볼 때 북한의 대외 정책이 한층 폐쇄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북한의 최근 당 전원회의가 농업 등 내부 문제에 집중한 결론을 공개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대외관계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현재 대외관계라고 하는 것은 별로 할 그 여유나 생각이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국방력 강화는 대외관계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표가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행동은 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크게 어떤 돌파구를 찾는다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대남 관계나 또는 뭐 올림픽 불참이라든지 하는 것도 보면은 일단 수동적이고 위축적인 자세, 방어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연초 행보들은 미국과 종전선언 문안 조율을 마무리하고 북한과의 협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의지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은 꼴이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4개월 남짓 남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선 최근 북한의 움직임으로 미루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부겸 한국 국무총리는 9일 한국의 공영방송인 KBS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베이징 올림픽이 종전선언의 계기가 되기는 어렵다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그동안 한국 정부는 왜 종전선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국을 상당 부분 설득을 했고 국제사회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해왔다며 그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자들이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당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이렇다 할 대외 메시지를 내지 않은 데 대해 한국 정부 안에선 종전선언 협의를 북한에 제의할 만한 신호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기류가 있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최근 행동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협의 제안을 하기에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 협의할 의지가 있다면 뭐 미사일을 쏘거나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겠죠. 그리고 탈북민 넘어간 거에 대해서 북한의 조치 이런 걸 요구했을 때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고 있단 말이죠. 결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와는 더 이상 대화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그런 일련의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당 전원회의에서 대미, 대남 정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이나 한국이 수용할 수 없는 전제 조건을 유지하며 군사력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기존 노선을 고수한다는 의지를 최근의 행동들로 보여준 셈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박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종의 출현으로 신종 코로나 사태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북한이 핵무력 개발에 매진하는 시기로 삼고 당분간 대화의 문을 걸어잠글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는 미국과의 대화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대화 자체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뿐더러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원하는 제재 일부 해제를 받더라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 대화에 대한 가능성의 열기보다는 핵 능력을 고도화, 다중화, 대량화하는 것이 더 훨씬 유리하다라는 판단으로 가고 있겠죠. 근데 그것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북 협상 재개 입구이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임기 막판까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로 인한 내부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북한은 여전히 대화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종전선언은 미북 간 입장차에 중국의 개입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도 바이든 정부로 넘어가면서 종전선언이 관심이 사실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그 상태에서 종전선언이라는 플랜만 가지고 임기 말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너무 거기에 올인을 한 측면이 있거든요. 차기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다양한 방식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개할 수 있는 입구 형성, 북미 대화의 재개 여기에 주력해야지 계속해서 종전선언에만 미련을 갖는다 그러면 아마 소중한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 내 일각에선 신종 코로나 백신 협력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카드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 여론과 북한의 반응, 경우에 따라선 지원 규모와 내용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협력이 필요한 점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 정권을 대신해 불법 거래와 자금 세탁에 관여한 4개 기업의 자금 237만 달러가 미국 정부에 의해 몰수됐습니다. 북한의 불법 행위를 겨냥한 법원의 판결이 최근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6개월 사이 미국 법원의 대북 제재 관련 몰수 결정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기업 네 곳의 자금에 대해 최종 몰수를 허가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는 6일 발표한 명령문에서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회사 1의 자금 182만 7천 달러와 회사 2의 8만 8천 달러, 회사 3과 회사 4의 자금 45만 6천 달러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몰수를 명령한다며 미국 연방검찰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콘트레라스 판사는 이날 별도로 공개한 의견문을 통해 해당 자금들에 대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자금세탁법 위반을 지적한 검찰의 주장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자금에 대한 잠재적 소유권자들에게도 이번 소송과 관련한 내용이 적절히 고지됐다면서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 2020년 7월 북한 은행을 대신해 미국 달러를 이용한 북한 당국의 대규모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총 4개의 익명 기업을 지목하고 이들이 거래한 237만 달러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 기업들은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인 싱가포르의 벨머 매니지먼트와 중국의 단둥 지청 금속회사, 북한의 대외무역은행의 위장 지점들과 미국 달러로 거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또 회사 1과 회사 2의 경우 북한 군부 하에 있는 정찰총국의 관리와 지시, 지도 아래 운영됐다며 사실상 북한 정권의 위장회사란 점도 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후 검찰은 해당 자금의 잠재적인 청구인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미국 정부의 몰수자산 웹사이트 등의 관련 내용을 공개했지만 아무도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궐석 판결, 즉 피고 없이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최종 판결을 법원에 요구했고 이날 재판부가 약 1년 만에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최종 몰수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당초 검찰은 이들 자금이 모두 미 금융기관에 예치됐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판결 직후부터 문제의 237만 달러는 국고 귀속 절차를 밟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미국 법원에선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된 자금, 자산 등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만 미국 법원이 최종 몰수 판결을 내린 관련 소송만 이번 판결을 포함해 총 3건입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중국 기업 나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과 이 업체의 대표인 탕신과 남편 리시춘의 자금 96만 달러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나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은 중국의 통신업체 GTE와 북한 조선 최신회사와의 거래를 주선한 혐의를 받아왔는데 몰수 자금 96만 달러에는 이 업체의 자금은 물론 탕신 등의 미국 투자이민 예치금 50만 달러 등 미국에 예치된 개인 자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은 탕신 등에게 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북 제재 위반을 통해 벌어들인 개인 자산도 몰수 대상이라는 논리를 재판부에 제시했었습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싱가포르 사업가 거기생이 소유한 2734톤급 유조선 커리저스호가 북한과의 불법 유류 거래에 동원된 사실이 인정돼 최종 몰수 판결이 내려졌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19년에는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억류됐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가 몰수된 후 매각돼 고철 처리됐고 싱가포르와 중국 업체 등의 자금 약 699만 달러도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미국 국고로 귀속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2018년을 전후해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기관 등을 통해 민사와 형사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는데 이에 대한 결론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미국 법원에는 북한과 관련된 몰수소송 최소 2건이 결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2020년 3월 북한의 가상화폐 계좌 113개에 대한 몰수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해 8월 또 다른 280개 계좌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가상화폐 계좌의 잠재 청구인들에게 연락을 취한 상태로 조만간 궐석 판결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종전선언 의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미국 민주당의 한반도 평화 법안이 실제로는 종전선언보다 최종적 평화 정착에 무게를 둔 문구로 채워져 있어 주목됩니다. 한국전을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끝내는 구속력 있는 평화 합의를 촉구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성격의 종전선언과는 온도 차이가 엿보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이 되는 구속력 있는 평화 합의. 30여 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서명한 한반도 평화 법안에 명기된 문구입니다.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한국 정부가 구상하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법안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안에 담긴 제4조의 한국전 공식 종결 촉구 항목에는 미 국무장관은 북한, 한국, 미국 간의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이 되는 구속력 있는 평화 합의를 추구하며 북한, 한국과의 진지하고 시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이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합의로 대체하고 영구적이며 견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이 참여하는 회담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이 언급됐습니다. 법안은 미 국무장관의 한반도 항구적 평화합의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구속력 있는 평화합의라는 표현이 되풀이됩니다. 특히 국무장관이 제출해야 할 보고서에는 구속력 있는 평화합의를 체결하기 위해 북한, 한국과 협상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단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협상에 관련된 주요 이해 당사국을 파악하며 북한, 한국, 미국 간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이 되는 구속력 있는 평화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능력에 관한 난제를 서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안 지지자 중 20여 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바이든 행정부에 보낸 서한에서도 북한, 한국, 미국 간의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이 되는 구속력 있는 평화 합의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이런 평화 합의의 목표를 갖고 미 국무장관이 북한, 한국과의 적극적인 외교적 관여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개진한 한반도 평화법안과 서한에 담긴 한국전 종전에 관한 개념은 한국 정부가 구상하는 종전선언과 달리 구속력 있는 평화합의, 즉 평화협정에 포함되는 성격입니다. 앞서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신뢰 구축을 위한 정치적 상징적 조치라며 현 정전체제의 법적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당시 기자들에게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초기 단계로 추진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으로 법적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법적 구속력과 최종적인 전쟁 종식을 거듭 강조하는 한반도 평화법안과는 온도차가 확연합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 당국자들은 기자들에게 미 의회 내에서는 종전선언의 취지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등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다고 말하면서 셔먼 의원 주도의 한반도 평화법안과 서한을 꼽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전통적으로 미 의회의 대다수 의원은 당적과 관계없이 종전선언을 평화협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인식해 두 단어를 혼용해 사용하거나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에 포함하는 하위 개념으로 간주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 조치나 최소한 비핵화 약속이 전제돼야 종전선언 혹은 평화협정과 같은 사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과 공화당 주류의 의견입니다.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은 지난해 VOA와의 인터뷰에서 평화협정과 종전선언 두 단어를 혼용해 사용하며 종전선언과 같은 것은 더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대화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ny declaration like that has to be...
베라 의원은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구체적인 초기 조치 등 보다 광범위한 대화의 일부에 종전선언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일방적인 한국전쟁 종식선언에 대해선 의회 내 폭넓은 지지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비금융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사업이나 고가품과 귀금속 매매, 회계 감사와 도박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합동군사연구소는 5일 북한의 핵확산 금융과 비금융사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정밀 금융 제재를 피하는 기술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재 회피를 위해 비금융 분야의 사업이나 사업자를 자주 악용하거나 활용하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는 부족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사샤 어스킨 합동 군사연구소 연구분석관은 연구소 웹사이트에 공개된 동영상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2006년 이후 제출한 보고서를 모두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ncludes high-value goods dealers, dealers in precious metals and stones, the real estate sector.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금융 분야의 비확산 노력에 발맞춰 더 엄격히 규제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취약한 비금융 분야를 북한이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스킨 분석가는 북한이 제재 회피에 활용하고 있는 비금융 분야 사업과 전문가에는 고가품 매매 사업자, 귀금속과 보석 매매 사업자, 부동산 분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Published looking at DNFBP exposure to proliferation finance by North Korea.
그 밖에 변호사나 회계사와 같은 감사 사업 분야와 신용사업이나 기업 대상 서비스 사업 분야, 그리고 카지노나 도박 사업 분야도 포함이 된다고 어스틴 분석가는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비금융 사업을 활용한 사례는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87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또 비금융 사업 중에서 북한이 수입 창출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문은 부동산 분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재 회피에 부동산이 활용됨으로써 범죄로 벌어들인 돈을 금융체계로 연결시키기가 더 용이하고 자산의 소유자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재 회피에 이용된 부동산 사업 중 33%는 부동산 개발이고 50%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 17%는 주거용 부동산 임대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한 사례로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대사관 부지를 상업용 또는 주거용으로 임대해 수익을 올린 경우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2020년 독일은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을 불법으로 임대해 영업하던 숙박업체에 대한 영업 중지 판결을 내린 바 있고 폴란드 정부는 북한 대사관의 불법 상업용 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VOA에 밝힌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변호나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 사업이 북한의 제재 회피에 큰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금융 사업을 활용한 제재 회피 사례 전체에서 적어도 25%는 북한이 제3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감사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회사에 감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귀금속 매매에 있어서는 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제재 대상인 다른 나라가 연루된 경우가 있었다면서 핵 확산 국가들이 서로 거래를 하는데 금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비금융 부문을 포함한 민간 영역에서 확산금융과 관련된 정밀금융제재를 잠재적으로 위반하거나 실행하지 않고 회피하는 위험성에 대해 확인하고 평가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북한이 비금융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재 회피 활동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현행 지침과 실제 이행 간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면서 비금융 분야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비금융 분야에서의 확산 금융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과 함께 비금융 분야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의 유형을 알리고 경고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유엔은 지난 10월 북한에 들어간 지원 물자가 소독 과정을 마치고 정부 배급소에 도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국제기구 직원 전원이 철수하면서 중단된 현장 분배 감시는 원격 감시로 대신한다고 밝혔지만 그런 조치가 장기적 대안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6일 지난해 북한에 보낸 지원 물자들이 북한의 보건과 영양 관련 시설들에 배분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북한 남포항을 통해 북한 내부에 들어간 지원 물자와 관련한 VOA 서면 질의에 화물 두 개가 각각 90일과 60일간의 격리에서 동시에 해제됐다며 주로 영양과 결핵 관련 물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니세프의 1차 지원 물자에 대한 소독이 마무리돼 정부 배급소로 보내졌고 보건과 영양 관련 시설에 분배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설이나 단체에 물자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적 지원에 있어 필수적인 분배 감시와 관련해서는 원격 분배 감시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유니세프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국경을 봉쇄하고 현장 직원들이 철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분배 감시를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유엔은 현장 검증을 대신할 임시 조치로 원격 분배 감시 시스템과 규약을 구축했다고 답했습니다. 물리적인 분배 감시를 대신할 전화 인터뷰와 현장 보고서 추적, 사진과 주요 문서 스캔 등이 이 시스템에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향후 국제기구 직원이 북한에 복귀해 직접적인 현장 분배 감시가 이뤄지면 원격 분배 감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유니세프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 방역을 주장하며 북한 당국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국제기구와 구호단체 직원 전원이 평양에서 철수했고 이에 따라 지원 물자에 대한 현장 분배 감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유엔이 임시방편으로 원격 분배 감시 시스템을 설치했지만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7일 VOA에 유엔이 북한 주민 대다수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걱정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원격 분배 감시 시스템은 현장 분배 감시보다 만족도가 훨씬 낮으며 최소 수준만을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장치도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북한이 더 오랫동안 국경 폐쇄를 이어간다면 이 조치들조차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국제기구 직원들이 북한에 복귀했을 때 마주할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영양 상태, 정신건강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왜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그 속셈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지난 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올 들어 첫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10분께 자강도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튿날인 6일 북한은 자신들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계단 활공 도약 비행과 강한 측면 기동을 결합한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의 저정성과 안정성이 또렷이 과시됐습니다.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세 가지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인 켄 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국에 대해 핵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키고 싶으면 제재를 완화하라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Primary focus of our strategy should be to freeze the testing program. And the only way you're going to get that.
한국 일각에서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국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한 불만의 표시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원범 박사는 이번 발사가 북한이 언급한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신무기 개발, 또 존재감 부각, 그리고 한미에 대한 압박 이런 복합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1월 초라는 상징적인 시점을 택한 것 같고요.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월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조선반도의 군사적 환경과 국제정세의 흐름은 국가 방위력 강화를 잠시도 늦춤없이 더욱 힘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방력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해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수립한 국방부분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북한이 지난해에 비해 서둘러 미사일을 발사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북한은 1월 20일 평안북도 구성시 근처에서 서해로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1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일찍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2월 4일 시작돼 20일까지 계속됩니다. 따라서 1월 말부터는 각국 선수단과 임원들이 베이징에 속속 도착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올림픽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중국 입장에서는 경축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올림픽 직전이나 도중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경축 분위기가 깨지는 것은 물론 북중 관계마저 악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올림픽 개막을 한 달 앞두고 미사일을 쏜 것 같다고 켄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Obviously that doesn't make China very happy. And so that could factor into North Korea's decision making on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국제사회는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미 국무부는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우리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북한은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중국도 5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각국은 큰 국면을 보며 언행을 신중히 하고 대화와 협상의 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부정적이긴 하지만 기존의 한반도 정세 흐름을 뒤바뀔 만한 정도의 파괴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2월 27일부터 5일간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구체적인 대미 대남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는 북한 수뇌부가 종전선언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종전선언도 대화도 다 조건부거든요. 즉 대북 적대 정책 철회, 이중리 철회 이게 주어지면은 대화든 아니면은 종전선언이든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도 종전선언이나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놨다. 그러나 본인들은 더 이상 양보를 안 하겠다. 미국과 한국이 양보를 해라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호응해 미북 대화에 나서는 것입니다. 1월 또는 2월에 남북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공감대와 절충을 이룬 뒤 2단계로 종전선언과 미북 대화에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 대북 제재 완화와 백신을 비롯한 지원 그리고 미북 관계 정상화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빠듯하긴 하지만 아직 극적인 타결을 볼 시간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극적으로 여지는 남아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이 한반도 종전선언에 참여하겠다고 이미 중국 입장은 정했기 때문에 아직도 극적으로 이 화상정상회담이나 이런 가능성은 남아있다.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북한이 지금처럼 버티면서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거나 추가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종전선언을 무산시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미국, 중국, 한국, 북한 등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새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end of war declaration, you know, that would take some time and some negotiation.
전문가들은 올 1, 2월이 한반도 평화의 유일한 기회의 창이라고 말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2월 4일에 시작되고 3월 5일에는 중국 최대 정치회사인 양회,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립니다. 이어 3월 9일에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5월 10일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또 11월 8일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렇듯 3월 이후부터는 한국, 중국, 미국이 모두 국내 정치 일정과 수뇌부 교체 등으로 북한과 외교 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올 1, 2월 중 북한이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 북한 문제는 하반기 내내 표류하게 될 공산이 큽니다. 결국 올해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선택에 따라 극적인 타결 또는 도발과 제재 악순환을 반복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등으로 꾸며집니다. 미국 이야기에서는 1분에 담아대는 인생 60초 소설가를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776년 1월 10일 미국에서 Common Sense, 상식이라는 제목의 소책자가 발간됩니다. 책으로도 분류하기조차 힘든 50쪽짜리의 이 책은 미국 역사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토마스 페인이 쓴 이 상식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조지 영국 왕과 왕정 통치 제도를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 책은 미국의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이 소책자는 아메리카에서 약 15만 매가 팔렸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은 누구나 이 책의 내용을 화제에 올렸습니다. 토마스 페인은 이 책에서 미국인들은 세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천명했습니다. 그 결과 데류크레이는 이 문서의 유포에 따른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독립운동에 불을 지핀 것입니다. 당시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 미국은 관세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미국인들은 영국에 대항하는 것이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때 토마스 페인이 쓴 상식이라는 이 소책자가 나온 것입니다. 페인은 가장 평이하고 직설적인 문장으로 미국의 독립은 지극히 상식적인 역사적 순리임을 주장합니다. 페인의 이 같은 주장은 식민지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상식이 발간된 후 6개월 뒤 미국은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1971년 1월 10일 한 세기 넘도록 프랑스 패션을 이끌어왔으며 현재까지도 그 영향력이 막대한 샤넬 여사가 88살의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1883년 8월 19일 프랑스 남서부의 오벨뉴 지방의 소미르에서 태어난 샤넬은 12살에 어머니가 사망하는 바람에 아버지에게 버려져 보육원과 수도원을 전전하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1살이 되던 해 샤넬은 한 후원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성 모자 가게를 시작으로 패션 디자인에 눈을 뜨게 됩니다. 코코 샤넬이란 이름으로 더욱 익숙한 디자이너 가브리엘 샤넬은 샤넬 스타일을 창조하며 남성 디자이너들이 주도했던 여성복 세계에서 승리한 최초의 여성 디자이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